히브리서 13장 17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이고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오는 결론들입니다. 어찌 보면 뻔한 얘기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만 필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결심과 각오가 희생적이고 목숨을 건 결사 각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현실적인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현실적 보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려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신앙 자체에 대한 의심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본인들이 가졌던 소원에 적지 않은 그 어려움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제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쉽게 생각하거나 너희들 마음대로 정의하지 말고 제대로 배우라는 거죠. 뭘 제대로 배워야 하느냐? 어려움이 왜 있는가? 기독교 신앙의 정당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오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가? 제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시면요.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역시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충만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교인들이 이해가 빠르고 깊고 넉넉한 교회요. 또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풍성하게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전후서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저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자신들의 남다름을 증명하는 것으로 오해된 것입니다.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종교의 본질은 범신론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석가모니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 절망에 처한 자를 구원하러 오는 자가 아니라 득도한 선구자입니다. 본을 받고 그 길을 따르는 앞선 사람이지 그가 중생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불교도들에게 있어서 득도한 사람은 잘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오해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가진 신앙과 또는 그 믿음의 내용들 또는 성령의 은사들이 다 자기네들 안에 있었던 종교적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열매 맺은 것, 남보다 우월한 저들의 영성과 종교성이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들에게는 자랑이 커다란 병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근본과 수준과 품질에 있어서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저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고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살펴본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시 보시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우리가 깨우치거나 소유하거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소유하고 알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중생과 죄사함 없이는 그 영혼의 소생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도 없고 이 경건에 속하고 생명에 속한 것들 중에 어느 것도 깨우치거나 이해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신앙의 내용들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얻어진 어떤 부수적인 그 결과들, 말하자면 이런 신령한 은사들과 체험들과 깨우침에 대하여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고 잘났다는 증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제 9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를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도다. 그래요. 자, 좋다. 너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너희의 종교성과 영성의 고급함을 증명한 것이라면, 그걸 확인한 것이라면, 그럼 그것을 전달해준 나는 너희보다 얼마나 고급하고 얼마나 뛰어나야 오르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이 신앙을 깨우치고 이 신앙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보상하거나 치장한 적이 있는가 봐라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굴고 만물의 찢기같이 대접한 것을 못 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9절에 있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로마에서 종종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로마가 그 나라를 넓히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일에 그 정복하고 나면 그 정복한 군사들이 돌아와서 개선 행진을 하죠. 그 개선 행진을 하면 참가한 모든 군사들이 앞장서서 행진을 하고 그 뒤에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그 정복한 나라에서 뺏은 전리품들이죠. 무슨 특산물, 보물. 그리고 그 뒤에 여기는 미말에 맨 끝에 적국의 포로가 있습니다. 그 포로들은 적군의 지휘관이든가 적국의 왕족들인 것입니다. 잡아온,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전리품이고 자랑거리지만 거기 붙잡혀온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수치요 모욕이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쓰더라 말이죠. 이렇게 적군 포로같이 미말에 두셔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가치로 치장을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늘 포로같이. 뒤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만물의 찢기같이 쓰더라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을 그렇게 썼는데 어찌 너희는 나에게서 받고서 나로부터 그 복음과 전해준 신앙을 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또 자랑하는 자가 됐느냐 이거죠. 너희 틀린 것이다 이겁니다. 어디서 틀렸다고요? 우리가 얻은 신앙이, 우리가 가진 바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놓쳤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운다는 건 또 뭐냐 이거죠. 우리 이 문제, 말하자면 예수 믿는 문제, 이 부분이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도 필요했고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도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초석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목사된 저는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그래 뭐 제가 좀 낫겠죠. 그러면 예수 믿을 조건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조건으로서는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신앙이 더 좋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존재론적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목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좋아질 가능성은 넉넉합니다. 왜요? 늘 신앙적인 문제가 일상생활이니까요. 그러니까 좋아질 가능성은 있죠. 미국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달라서 목사가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를 수는 있죠. 여러분보다 더 못해서 목사가 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 종으로 부름받아서 복음의 일꾼이 된 자는 근본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서 부름을 받느냐 하면 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틀림없이 확인한 차원에서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남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능력이 있거나 더 열심히 있거나 인격적인 어떤 조건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다 가르칠 능력, 모범을 보일 만한 품격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당사자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 초속을 놓은 근거를 가진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종로로 삽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고백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을 가지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유명한 유능한 교사이면서도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가장 출중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죽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을 바울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뭘 깨달아요? 자기야말로 얼마나 못난 자이고 무지한 자이고 죽었던 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나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심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것이 분명한 인식과 증명이 돼서 증거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더 많이 알고 먼저 나서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그는 기독교의 도리를 가르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지 설명 잘해서 알아듣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방법과 도를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본이 되게 하시는 일에 바울을 썼지. 바울이 가진 어떤 능력과 재주를 쓰기 위하여 바울을 하나님이 종으로 부른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하시려는 건 뭐냐? 야, 바울도 구원을 얻었대.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야, 바울은 역시 공부 잘하더니 그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 됐더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의 은혜로우심이 증명되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고 있지 바울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일 못하셨을 거야. 여기에 쓰임받고 있지 않단 말이죠.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랬더니 누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반대했어요. 넌 못한다. 왜요 아버님? 넌 성깔이 거지 같아서 못한다. 아니 그게 어때서? 넌 날 닮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 성깔을 내가 닮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님 좀 말르시고 급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주신 아주 그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살찌고 배 나온 사람하고는 돈 거래하지 마라.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느물대는 사람하고는 하면 안 돼요. 말른 사람하고 성깔 있는 사람하고 하면요 두 번만 말하면 눈깔 빼서 팔아다가 돈 갖다 주더라고요. 넌 그래서 못한다. 이 목사라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별별 사람과 다 만나야 되는데 넌 그거 못 견딘다 이거죠. 못 견딘다 이거죠. 나중에 보니까 목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깔은 아무래도 좋아요. 생긴 것도 다 괜찮아요. 뭔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도 구원했습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자꾸 치장하려고 그러는 것은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인들 중에도 그 와서 제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게 제가 뭐 잘나서 한 것이냐 오해를 하고 와서 이렇게 아첨을 들어요. 목사님은 목사 안 하셨어도 뭘 했어도 잘했을 거예요. 과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해봐요. 아무래도 도박사가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기꾼이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를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센 사람이에요. 이게 뒤에 무궁무진하게 실력이 있을 때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종들은 무슨 일로만 쓰느냐 하면 얘도 구원받았다. 이거지 얘 아니면 나 일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어떤 지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곧 사단의 사자라. 그럼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혹시 아마 무슨 병이었을 텐데 간질병이었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확실히는 모르죠. 왜냐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간질병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간질병이었을 거라. 뭐 간질병이든 아니든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었으니까 아주 치명적인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디비져서 개고픔 품고 발작을 하면 그거 무슨 은혜가 됐겠어요. 지금 저 눈 작은 것도 크게 이 목회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굴러보세요. 그 다 그 마음에 실망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 번을 기도한 거예요. 이걸 빼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답이 왔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네가 잘나서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거야.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행복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영원한 형벌 앞에 있었다. 방법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에 왜 등장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결론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죠? 신앙을 도입해서 이 세상에서 편해지는 거죠. 세상 앞에 자신을 확인받자는 거죠. 자존심에 만족을 얻자는 거죠. 신앙으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로도 내가 뭐 꿀릴 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위에 나는 이렇게 종교성이 뛰어난 자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가서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너희 열 명보다 나를 더 기뻐하셨다는 것이 뭘로 보상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거 신앙 아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 왜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느냐?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것임을 확인시키려고. 그리고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초점에 있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라.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식으로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기 위해서는 사실상 세상적 차원에서 약한 게 유익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진정한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생각할 틈이 없더라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이 영어 잘하고 와라 이거죠. 다른 거 다 못해도 영어 배우고 와라. 그래서 어디에 보내면 안 돼요? LA에 보내면 안 돼요. LA에 가면 영어 못 배워갖고 와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말만 이상하게 배워갖고 와요. 그리고 영어를 하려면 한국 사람 없는 데 가고 한국 학생 없는 학교 보내고 양놈들만 있는 방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고생이죠. 저 예전에 유학 가서 그 고생했어요. 제가 들어간 방이 그 양놈들만 세 마리 있는데 제가 하나 들어가요. 다른 방에는 한국 사람 기지리도 넣어주고 뭐 흑인하고 있는 방도 있는데 저만 이상하게 그 양놈들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에 성격이 고약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배치받았던 양놈들 중에 둘이 얘하고 못 있겠다 그래갖고 그 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방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서. 그 이름도 기억해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제가 그 방에 갔는데 저는 뭐 잘 있었어요. 왜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싸우죠. 영어로 싸우려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그 노상 지는 거죠. 뭐. Yes, yes, okay. Yes, okay. 그 다 양보를 했어요. 한 두 달쯤 지나자 우리 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저 그 먼저 들어왔던 다른 그 학생 하나가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방에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저 왼수를 감당할 신앙인을 보내주시오. 근데 제가 와서 그렇게 실망을 했었대요. 이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속으로 뜨끔했겠어요. 내가 영어만 조금 했어도 죽였을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냈더니 여러분 자식이 미국 놈들만 있어서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 있는 대로 바꿔줄 마음이 있어요? 없죠. 영어 배워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기 위해요. 그 필요한 신앙을 채우기 위해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 생각이 없으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항복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요구하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복으로 영광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운명이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그 목표하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항복하며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이 현실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과 능력과 자비하심 속에서 최선의 길이요 영적인 완성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순종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보시는 기준으로서는 복되고 영광스럽고 주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